출애굽기 58번 메시지. 그분의 사랑하는 추구자들에게 산 말씀인 율법의 기능. 율법의 또 다른 낮의 면을 다루는 이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추구자들에게 산 말씀인 율법의 기능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이렇게 작용하는지를 알려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나 계명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33절은 주의 입의 규례를, 72절은 주의 입의 법을, 88절은 주의 입의 증거를 말합니다. 이 말씀들에서 볼 때 율법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신성한 호흡, 즉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나아가 그분의 산 말씀인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을 누리려면 그분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추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분의 호흡으로 여기지 않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찾지 않는다면 율법의 적극적인 기능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읽더라도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그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공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인 하나님의 율법을 체험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전기기계를 사용한다 합시다. 기계가 작동되려면 콘센트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계가 전원에 연결되지 않았다면 기계가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기가 기계 안으로 흐를 때 그 기계는 작동될 것입니다. 더불어 당신은 깨어서 그 기계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 기계를 작동시킨 다음 스스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면서 자러 가서는 안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체험에서 합당하게 작용하기 원한다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신성한 흐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자체인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가져옴으로 우리는 연결됩니다. 또한 졸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들을 갖게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기능을 말할 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 자신의 역사나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호흡을 그 사람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잘못이 구약을 읽는 유대인들과 성경 전체를 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그들은 문자를 읽고 연구하지만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가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손에서 성경은 죽은 문자의 책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고대의 종교인들은 성경을 접촉했지만 말씀을 주님 자신과 분리시키고 영생을 얻기 위해 그분께 오지 않았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접촉함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의 체험에서 보듯이 성경은 죽은 문자의 책이 될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인격,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성경을 이 살아있는 인격과 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율법의 기능들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의 움직임과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율법은 사람에게 빛을 줍니다.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자체는 빛이 아니며 우리에게 빛을 줄 수 없습니다. 문자인 성경은 기껏해야 우리에게 지식을 줄 뿐입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빛을 받으려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하나님 자신의 기능, 즉 하나님 자신의 역사임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성경을 체계적인 학설을 만드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살아있는 기능을 가진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의 용어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생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참고서적들과 성구사전들을 사용하여 한 단어를 연구하는데 몇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 나는 이런 연구가 혼을 지치게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말씀의 살아있는 기능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여 훈련해야 합니다. 또 한면으로는 연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를 접촉하기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도함으로써 주를 접촉한다면 말씀에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주를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기 전에 주님을 이렇게 접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어떠함을 나눌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뿐 아니라 특히 주 안에서 호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께 감사함으로써 한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나는 언어와 문법이나 문장의 구성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나의 갈망은 그분을 살아있는 방법으로 접촉하기 위하여 주님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문을 만드는데 주의한다면 우리의 영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장문을 잊어버리고 기도함으로 영을 훈련하면 살아있는 주님을 접촉할 것입니다. 거듭거듭 우리는 양분을 얻고 새롭게 되기 위해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성경의 이런 접근은 말씀을 먹는 것에 관한 찬송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 영과 마음 목마르고 배고파 주 앞에 나왔으니 당신 자신을 공급하소서. 주만이 내 능력 생명 공급, 날 먹이소서, 먹이소서. 내 배고픔을 채워주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소서. 기쁨 얻도록 먹이소서. 이 찬송에서 표현된 영 안에서 말씀을 접촉하면 우리는 양분을 공급받고 신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를 접촉하기를 갈망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를 접촉하는 마음과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말씀을 읽을수록 더 고갈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영을 훈련해야 하며 주를 접촉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은 이런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율법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접촉하는 그의 방법은 그의 전 존재를 그의 친밀한 느낌과 깊은 열망의 표현으로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께 노래해야 합니다. 이것은 찬송함으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영의 훈련을 더 많이 필요로 하며 찬송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찬송함으로써 실제로 영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찬송하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노래한 유명한 한 찬송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께 노래하며 맘 다해 구주 찬양하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송을 불러왔지만 하루 종일 주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온종일 주를 찬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의심할 바 없이 주님으로 흠뻑 적셔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되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영안에서 기도하라.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따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법적인 구성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과 같이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실행인 기도로 말씀 읽기를 언급합니다. 말씀으로 말씀 위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도로 말씀을 취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말씀을 취하려면 분명 말씀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말씀 읽기에 대해서는 종종 말해왔지만 무시로 영 안에서 기도하는 문제는 충분히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나 남편 때문에 화를 내고 성도들에 대해서 험담하려는 유혹이 들 때조차도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소극적인 것들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험담하는 말을 멈추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반면 간구는 특별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정할 뿐 아니라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아내나 남편과 다투려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화낼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영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병균과 해충을 죽이고 신성한 양분을 풍성하게 공급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말씀을 받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서 바울은 영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고 말합니다. 단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노래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아마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어떤 가락을 사용하여 구약 시편을 노래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기도로 읽고 노래로 읽고 심지어 찬송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구절구절들을 찬송해야 합니다. 말씀을 노래하는 것은 읽는 것보다 더 많은 영감을 줍니다. 찬송하는 것은 묵상을 포함하는 형태의 노래입니다. 노래하는 것 자체는 많은 묵상을 포함하지 않지만 찬송할 때에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과 사귐을 갖고 주의 임재 안에서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께로부터 영양분을 받는 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함으로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풍성들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살아있고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접촉을 가져야 합니다. 영으로 충만되려면 주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수년 동안 나는 주의 이름으로 범사에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는 이것이 그분과 하나 되어 모든 것을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교리였습니다. 이제 나는 살아있는 방법인 기도와 노래와 찬송과 감사로 말씀을 접촉할 때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분과 하나됨을 압니다. 그런 후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은 다 주의 이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충만한 영의 흘러넘침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남편이 그의 아내를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한 형제가 이렇게 한다면 그는 주님으로 충만되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어떻게 대화할지라도 저절로 그녀를 사랑할 것입니다. 1969년부터 1971년까지 로스앤젤레스의 엘든홀에서 많은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을 실행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가정들이 집회 장소 가까이에서 살았는데 종종 노래 소리와 기도로 읽는 소리와 찬송 소리가 성도들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들렸습니다. 이 노래와 찬송이 집회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모임은 집회 시간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모임은 매번 그들이 집회 장소로 걸어올 때 성도들이 길에서 노래하며 찬송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상 집회는 성도들이 노래하고 기도로 말씀을 읽고 찬양함으로 주님을 접촉함으로써 그날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는 전통적인 습관을 향해 뒷걸음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말씀을 읽고 기도한 다음 집회 시간에 오기도 하지만 영 안에서의 자발적이고도 일상적인 생활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엘든홀에서의 그 기간에 성도들은 그러한 생활을 일상적으로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항상 감사하라고 말하며 6장 18절은 무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해진 시간에 뿐 아니라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인쇄된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과 하루 종일 계속적이고 개인적이고 살아있고 친밀한 접촉을 가진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분을 호흡함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숨쉬는 것을 멈출 때 죽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호흡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흡해 드려야 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그 영 안에 계시고 그 영은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문을 연구하지 않고 살아있는 방법으로 주를 호흡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유기적으로 그분과 연결됩니다. 그런 후 그분의 모든 어떠함, 그분의 생명과 부요함이 우리 안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분으로 충만되고 그분과 하나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그분 안에서 행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주께 열어드리고 율법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 자신을 접촉했던 중요한 문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기도의 영과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부르짖음으로 차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성분이 그들 안으로 주입되었고 그들은 그로 충만하고 적셔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많은 요구나 계명이나 규칙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주를 사랑하고 찾는 자들이었으므로 신성한 인격으로 충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그분의 말씀의 기능을 체험하였습니다. 말씀의 모든 다양한 기능들은 살아있는 인격의 활동들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이것들은 하나님 자신의 활동들로서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율법의 모든 기능들은 시편 119편에서 계시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인격의 행동이요 활동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주를 접촉하지 못한다면 말씀은 우리의 체험에서 이런 방법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기능들을 갖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 자신이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인격을 접촉하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존재가 되도록 그분으로 충만됩니다. 체험을 통해 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교회의 집회는 일상생활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노래하고 찬송한 다음 집회에서 노래와 찬송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집회에서만 주를 찬양한다면 우리의 집회는 연극이 되고 우리는 배우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집회에 와야 합니다. 최근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살기 위하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주를 호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따르면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하여 삼일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주를 접촉하고 그분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나 찬양을 짓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사용할 때 기도하고 찬양하기가 쉽습니다. 성경 구절을 당신의 기도와 찬양과 노래와 찬송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십시오. 말씀과 함께하는 이런 훈련에 의해 당신은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고 말합니다. 거한다는 헬라어는 안에서 살다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려면 그 말씀이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만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우리의 내적 존재로 동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풍성이라는 말은 거하다를 수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말씀이 우리의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들을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유지합니다.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시고 그분의 풍성은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살고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풍성으로 충만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방법은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서로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심지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빛과 생명을 주심.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들에 대한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율법의 기능이 적어도 26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준다는 것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말씀은 또한 생명을 줍니다. 시편 119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소성시킨다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볼 것입니다. 소성시키다 라는 히브리 단어는 생명을 준다는 의미의 헬라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그런 다음 우리를 소성시키고 생기를 주고 생명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 즉 하나님 자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혼을 소성시키고 마음을 기쁘게 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기능은 사람의 혼을 소성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의기소침하고 억압받고 핍박받을 때 말씀에 의해 소생되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한 후에 당신은 사탄의 압박 아래 있어 소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으로부터 귀가하는 도중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말씀이 당신의 혼을 소생시키고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구원을 주심.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 심지어 매 순간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끊임없는 구원을 줍니다. 강건케 함, 위로함, 보양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건케 하고 위로하고 보양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여 그의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말씀에 의해 영양 공급을 받았음을 가리킵니다. 붙들어줌, 보호함, 소망을 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하듯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지지해 줍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소망을 줍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기능을 체험할 때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누리게 함.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분깃으로 누리게 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분깃으로 누리려면 말씀을 연구할 뿐 아니라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살아있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누리게 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과 그 얼굴의 빛남을 누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 아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동안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위치가 아니라 산 꼭대기의 모세의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은신처와 방패로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대를 누리게 하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은신처와 방패로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대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은 포괄적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분의 꾸지람조차도 그분의 선대하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방법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분의 선대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지혜롭게 하고 명철을 주심. 시편 119편 98절은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99절은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함을 가리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현명해집니다. 분별과 지식을 주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분별과 지식을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들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과 지식을 줍니다. 범죄와 모든 악한 길로부터 보호하심.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범죄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의 발을 모든 악한 길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넘어짐으로부터 보호하심, 발걸음을 세우심, 죄악을 이기게 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를 비틀거림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세우시며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복자와 이기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악한 것들을 정복할 것입니다.